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의 복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것 중에서 수저계급론이 있습니다. 수저계급론. 무슨 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녀들이 있고, 은수저, 동수저, 제일 마지막 수저는 흙수저. 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는가요? 은수저, 금수저. 네, 할렐루야. 저는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요? 뭐 좋은 부모님으로 따지면 뭐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은수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우리 손민수 목사님도 계시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모아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도 이러다가 또 일찍 세상 떠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불안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삶을 드리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남았어요. 근데 군인 돈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저는 결혼할 때도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고마운 것은 그래도 뭐 공부시켜주신 거,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려준 재산은 없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학비 대주지 않았어요. 뭐 괜히 또 우리 부모님 흉보는 것 같으네. 설교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계급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부모님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있더란다면 좀 더 내 삶이 나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 다음에 뭐 흙수저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참 금수저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아,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구나, 아니면 뭐 동수저 물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또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아, 나는 정말 왜 속수저로 태어났을까, 동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 이런 것에 대한 차별된 마음을 갖지 않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요, 세상에 나처럼 수지 맞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니, 야, 정말 나 실감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충만히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이 예수로 행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면서 신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반드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복음을 들을 때 아우 기다렸어요. 나 믿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꾸 듣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푸시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은 악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주님이시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쭉 흘러갈 때 장애물을 만나면 그 물은 피해가든지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더라도 본인이 나는 싫습니다 하면은요, 그 물은 고이듯이 주님 거기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주님 만났으니까 여기서 서서 목사가 돼서 설교하지, 안 맞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도 교회 다녔습니다. 주로 행사 때 많이 나갔습니다. 재미있을 때는 교회 나가고 재미없을 때는 교회 안 나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닙니다. 배제동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은 교회 다니면서 다 회장, 총무, 부회장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친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나가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남자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그 예쁜 아가씨들 보면은 눈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괜찮은 또 이 학생들, 여학생들 보는 재미도 괜찮고요. 같이 이렇게 또 활동해 나면서 발표할 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문학의 밤을 하면은 또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가리방이라 그러죠. 가리방을 이렇게 잘 긁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실력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필살 잘하는 사람이 가리방을 이렇게 긁읍니다. 그런 그거 이제 먹물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계속 이제 찍어대고 하면서 이제 문학집도 만들고 문학의 밤들이 가면은 갇힌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재미있더라고,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제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죠. 인생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때 주님을 만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재미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학교 생활도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예수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재미있어서 교회를 다닌 것이었습니다. 예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서 다닌 것입니다. 어울려 다닌 것이 좋아서 그냥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달랐습니다. 과연 내가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예수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곧고 하게 된 거죠. 참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질문을 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막 흔들리니까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도 됐습니다. 재밌으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만큼 살면 됐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내 삶이 흔드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나 정말 그분을 분명히 한번 이번에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그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이번이 내가 정말 내 평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로 살아야 이 마음의 결심을 정말 그때처럼 새롭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형통한 길이 열려진다. 고속도로가 확자 열려진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아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목사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이로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 의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입으로 시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마침 청년들이 밤에 교회 모이는 시간에 나 간증 한번 하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나 주님을 만났다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살기를 결심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기로 했어. 나는 이제 예수로 살 거야. 이 고백을 할 때 주의 영이 더욱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말 걸고 여행 가자라면 따라가겠습니까? 보는 것도 불편한데 따라가겠냐고요? 가만히 계신 이유는 또 뭡니까? 여러분은 성자입니까? 가만히 계시게 아닌데 이래야지 고개를 아닌데 못 따라가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가만히 계신다 그래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긴 여행을 같이 간다 한다면은 친숙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같이 산다는 게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같이 살려면은요 친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행복이고 삶의 즐거움을 주고 힘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아 이게 정말 부담스럽다는 것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 부담을 줍니다. 자꾸 푸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면서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귀찮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느낄수록 우리는 아 정말 좋다 하나님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아빠. 정말 친숙해졌을 때 아빠라고 불리죠. 친숙했었을 때 부부가 같이 살아면서 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보! 아이고 깜짝이야. 뭔 일 있어? 여보 사랑의 마음을 담았을 때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지난달인가요 우리 집사람 친구분이 뉴욕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 그 요리업계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데 참 믿음이 참 좋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전화 받고 여보 그런데 아 깜짝 놀랐네. 정말 그 목소리가요 보통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여보 하는데 아니 그 나이에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 참 이 부부는 건강한 부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면 그냥 자기 남편 흉 보고 그냥 자기 와이프 흉 보고 막 아주 그런 분이 있는데 스트레스 좀 풀리겠죠. 근데 그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남편 귀에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보 당신 사랑해. 아들아 나 너 진짜 좋다. 그래도 싫어하는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자녀들이 볼 때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의 삶도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실감납니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어봤습니까? 참 어떨 때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느껴질 때는요 나 같은 것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요 주님 나를 어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믿어? 내가 한두 번 속았어? 난 못 믿어. 그러면 벌써 불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목사님을 믿어? 아이고. 불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믿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몇 번은 의심만 해봐야 돼. 이러면 신뢰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면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때로 위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한 곳에 머물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된 속성은요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안락한 그곳에, 안전한 그곳에, 그리고 세상제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돈이 있는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본전된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축복했던 아브라함이지만은요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도 겪고요. 혹시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데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와이프한테 부탁합니다. 너 나보고 남편하지 말고 오빠라 불러라. 이렇게 해서 아내를 뺏긴 적이 몇 번? 두 번입니다. 두 번.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따라갔지만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한 곳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신은 도세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는요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심장 근육은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숨은 큰일 나죠. 우리의 피도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근육도 움직여야 근육이 붙는 겁니다. 그랬더니 적당히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쓰러 가라앉지만 안 쓰면 안 쓴 대로 약해지고 근육 빠져나가게 되고 혈액순환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잠깐만 둔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게 되면서 인생이 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아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는 인도하시는 겁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미국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앉아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앉아있는 그 과정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동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시험도 받았어요. 어려운 일도 만났어요. 사기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도와 맡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도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느라. 이 후사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 후사라고 단어를 쓰시냐 합니까? 후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후사라고 한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들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고난당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 때문에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이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도 고난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고난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에도 고난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나로 고난받게 하시는구나. 고난은 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주님, 주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주의 섬에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 지난주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보아나게라는 별명을 지을 정도로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분의 욱하는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길을 터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욱했습니다. 열받았어요.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불을 내려서 저 인간을 다 태워주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은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좌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아주 미리부터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 성격이 불같고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고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거나 요한일서 2서 3서 읽어보면요, 정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까지 변화됐을까? 완전히 딴 사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할 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가야바 세상에 때려서 신문당할 때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신문받는 장소까지 함께 간 사람이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세 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통회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어딘가 갔을까요? 울고 다시 그 현장에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안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설 때 그 현장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이바 제사장의 그 집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 사랑 같지 않아요? 그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의 고통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전날에 가이바 제사장의 집안에서 그렇게 숨어당하시는 그 주님,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숨어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물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던 아픔을 느끼는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여름을 느끼겠습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고통하는 당한 현장 6시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주님은 저러셔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내 어머니다. 참 대단하셔요 그죠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고통의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그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것이죠. 요한의 마음에는요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넘쳐났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놀란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요? 우린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 목회 잘한다라고 칭찬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고난받아 고난받아 그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또 엄청난 고난이 내게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선택인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겁니다.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받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따지고 들고 권리 주장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정말 가정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시킨 것도 아닙니다. 등 떼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